이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가 품고 있으면서 세상에 전해야 되는 선물, 사랑의 다른 모습, 정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대한적십자에서 하는 캠페인 하나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올해가 광복 80주년인데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 후손 정기 후원 에 대한 캠페인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온 사연 하나가 제 마음을 저미게 했습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 중에 양홍모 선생님이라는 할머님이 계신데 증조부는 경기도 양평에서 인쇄소를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하지만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3.1운동 당시 태극기와 현수막을 직접 만들어서 면사무소 앞에서 나눠주었습니다. 증조부는 조부인 양건석 선생님과 함께 중국의 이유에 망명하여서 1920년에 김자진 장군이 이끄는 청산리 전투에 참여하고 좌측 어깨에 총상을 입게 됩니다. 이후 신흥무관학교 건립과 독립군의 군량미를 기부하다가 총상이 악화되어서 결국 중국 하얼빈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아버지 양승만 선생도 16살에 배제학교를 다니다가 중국으로 망명해서 독립운동에 뛰어들고 청년들을 위한 민족교육에 헌신합니다. 해방이 되어서 임시정부가 환국하고 난 뒤에도 중국에 남은 동포들을 귀국시키라는 임무를 받고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다가 해방 후 40년이 훌쩍 지난 1986년에야 귀국을 하고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어머니 또한 고생하다가 병원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세상을 뜹니다. 증조부와 조부는 독립운동을 했지만 증거가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는지 국가로부터 어떤 훈장도 받지 못했는데 아버지 양승만 선생은 공훈을 인정받아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에 추서가 됩니다. 중국 하얼빈에서 어렵게 자란 양홍모 선생은 한국으로 귀국해서 지인들의 집을 전전하며 생활하다가 지금은 서울에 단칸방을 얻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와 유공자연금 합해서 100만원 남짓으로 월세값을 지불하면 사는데 그 와중에도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서 서울시로부터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의 이런 삶은 이분만이 아닙니다. 우리 세문안교회는 도산 안창 호 우사 김규식, 서병호 선생 같은 기라성 같은 독립유공자를 배출했습니다만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에 응답한 독립유공자 후손 446명 중에 15명인 3.4%가 비닐하우스, 판잣집, 비주거용 건물 등 불안정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라 잃은 백성을 위해서 선대가 잇던 재산까지 다 독립을 위해 내어놓고 희생하고 헌신한 것 때문에 오히려 그 후손은 제대로 된 생활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다. 비단 일본에 맞선 독립유공자만이 아니지요. 북한 공산주의에 맞서 6.25 때 생명을 바쳐 싸웠다든지 민주화를 위해서 희생했다든지 했는데 그 후손들은 윗대가 이렇게 살다가 죽은 것 때문에 오히려 삶이 쪼그러들고 그리고 유공자의 후손답게 명예롭게 살 기반도 없이 생계를 유지한다. 이게 우리의 실상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지만 다시 이 나라가 침략을 당해서 나라를 잃을 위기에 처한다면 누가 먼저 나서서 나라를 위해 싸우겠습니까? 누가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겠습니까? 다 자기 한 목숨 살고 자기 가족들 챙기는 삶 선택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불의한 세상입니다. 선을 행하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이 명예를 얻지 못하고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한다. 오히려 고통을 당하는 세상이다. 그 후손들이 그 고통을 그대로 물려받아 살아야 되는 세상이다. 반면에 악은 더욱 승승장구하고 번영하는 것 같은 세상. 세상이 그만큼 부조리하고 불의한 겁니다. 저는 젊었을 때에는 천국이나 지옥이나 심판을 그다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천국뿐만 아니라 심판을 행하시고 지옥도 만드셨을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 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친 현실 속에서 인생의 숲을 조금씩 조금씩 깊이 들어가 보니 깨닫게 되었어요. 아, 이래서 천국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지옥도 심판도 있어야 되는구나. 세상에는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것이 분명히 악인데 그 악이 오히려 더 당당해요. 그 악이 그냥 유지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꾀를 내어 세력을 얻고 더 승승장구합니다. 반대로 선한 삶을 살았는데 공의를 추구하고 살았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그 삶이 세상 중심에서 주변으로 밀려나버리고 점점 옹색해집니다. 심지어 악의 패배에서 더 비참해지는 것 같은 경우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미지를 떠올려보면 마치 순결한 양이 이리떼한테 잡아먹기는 세상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전부라면 누가 착하게 살려고 그러고 누가 양처럼 살려고 하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지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이 얘기는 세상이 이리떼인 거 알지만 그럼에도 너희는 양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 세상은 이 세상이 전부이다 라고 한다면 누가 양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누가 일제시대 같은 날이 다시 오면 자기 재산 정리해서 군자금으로 쓰면서 가족을 버리고 독립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모양새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실족할 뻔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악인은 너무 당당해.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 심지어 그들은 고민도 없고 고난도 없는 것 같아요. 읽어보면 너무 공감이 돼요. 인생 경험이 여기에 이르게 되니까 아, 천국은 꼭 있어야 하고 심판도 꼭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야 우리 성도들 중에 양처럼 순결하게 산 사람들, 그들이 이 땅에서 다 받지 못한 보상도 받고 억울함도 풀고 또 의롭게 살아난 사람들이 가슴에 한이 풀려서 그 삶이 명예롭게 되는 순간이 오는 것이구나 싶습니다. 우리 주님은 공생애 때 심판의 날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심판은 예수님 재림 때의 일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나고 그가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늘 그때 그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면서 지금 여기를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늘 바로 이 말씀을 다시 하세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세요. 사람이 이 땅에서 살 때는 자기가 양인지 염소인지 잘 모른다. 실제로 중동에 있는 양과 염소는 겉모습으로 보면 거의 똑같다고 그래요. 차이가 나는 거 하나가 있는데 양은 꼬리가 밑으로 내려가고 염소는 꼬리가 위로 올라와 있다. 이거 외에는 표시가 안 난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그래서 양과 염소가 같이 섞여 있고 교회도 양의 삶을 사는 사람하고 염소의 삶을 사는 사람이 섞여 있지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굳이 그거 구분하려고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 때에 천국에 가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내가 염소의 삶을 살았는지 양의 삶을 살았는지 뭘로 구분을 하냐? 내가 내 형제 자매에게 어떻게 했는지 보면 알 수가 있다. 내가 내 연약한 내 형제 자매에게 어떤 식으로 대해주었는지를 보면 안다. 임금이 양에게 말하지요. 너는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문안하고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다. 양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제가 언제 임금님께 그리 대해드렸나이까? 임금이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뭐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즉 미미한 존재, 영향력도 없는 존재. 그래서 내가 그에게 선을 베푼 것은 사람들의 눈에 뜨이지도 않는 바로 그런 존재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준 것,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네가 그 상을 잃지 않는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과 25장 40절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만 대상이 다릅니다. 10장 42절에 나오는 작은 자는 세상에서 작은 자들이, 세상에서 작은 자들 누군가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되어서 우리 시야에 벗어나 있는 사람들, 신체 장애우들, 세상에서 힘이 없는 사람들. 성경에서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로 통칭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누군가 보살펴주고 챙겨주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아내기가 힘든 사람들입니다. 종교를 떠나서 이들을 위해 선을 베푸면 창조주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베푸신다. 교회는 그들을 살피고 돌봐야 된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작은 자들은 좀 다릅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내 형제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사람들 속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전령 하나가 들어왔어요.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문 밖에 와 계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는 공동체 중에, 우리 공동체 중에 있는 누군가를 말하는 거예요. 넓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내 형제고 내 자매예요. 성경적인 맥락에 초점을 맞춰보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 이 사람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요. 원치 않는데 가난해지기도 하고요. 힘이 없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외롭고 쓸쓸하기도 하고 심지어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가는 일도 박해받는 나라엔 있죠. 이 사람 하는 일에 누군가가 붙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 영향력이 없을지라도 그에게 한 것은 곧 하나님께 한 것이다. 바로 그가 내 양이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살펴주고 돌봐주는 거 하나님께 하는 일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염소가 아니라 내 양이다. 두 스토리의 대상은 다르지만 말씀의 맥락은 명료합니다. 첫 번째, 너희가 행한 그 어떤 선도 아무리 사소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내세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미 내세와 현세 사이에 긴장을 놓아버렸습니다. 예수 믿고 복받아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예수 믿었으니 당연히 죽어서 천국 간다. 이렇게 예수 믿어요. 이것을 일컬어서 신학적으로는 기독교 현세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내세 신앙을 믿고 내세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돌아와서 바로 지금 여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내세는 당연히 천국 가서 상을 받으니 이 땅은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지극히 현세적이고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변형된 내세주의고 오염된 내세주의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세상이 때로 너희 알아주지 않아도 심지어 네가 그 선을 베풀며 사는 것 때문에 어리석다고 조롱하여도 너는 절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 포기하면 안 돼. 연약한 사람들 살피고 돌보는 것 내려놓으면 안 돼. 세상에 있는 약하고 작은 자들 섬기는 것 그거 내려놓으면 안 돼. 너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 그 삶은 반드시 보상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이다. 이거 믿고 살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이 부활을 살라라는 시리즈를 7차례 하면서요. 앞에 두 번을 빼고 다섯 번은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한 진실을 드러냈어요. 예수 부활했으니 내 인생 부활하고 내게는 소망이 있다 라고 할 때는 성도들이 아멘 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같은 거 하면요 성도들이 남의 얘기 듣듯이 들어요. 무슨 얘기 하는 것이냐? 현대 기독교인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기의 모습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서 지금 이 땅을 살아나가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저나 여러분들이 찔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잊고 있었구나. 주님 앞에 가는 날이 있는데 세상의 거친 세파 힘들다고 그 세파에 쓸려 내려가고 있었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죽은 고기만이 물살에 같이 쓸려 내려갑니다. 살아있는 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내가 사는 이 모습, 어리석다고 세상이 조롱해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라. 반드시 네 삶은 상받는 날이 올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일어날 그 일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라는 얘기예요. 천국은 가서 그 끝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다시 재현되어야 되는 일이에요. 이 상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고 저 세상 가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이 말씀 들으면 질문이 일어나지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 했는데 그럼 아까 그 서두에 말한 독립운동가의 4대에 걸친 힘든 삶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증조부가 가산을 다 나라 잃은 백성들 위해 쏟아붓고 정열을 바쳤지만 그 후손에게 돌아온 것은 단칸반 인생뿐이고 말기암과 싸우고 있는 그 모습뿐이다. 만일 그때 증조부가 다른 삶을 선택했다면요. 1910년대 인쇄소면 지금으로 치면 웬만한 규모의 기업입니다. 동아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이 집안은 천석군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나라 잃은 거 그냥 눈 질끈 감고 그걸로 가족들 챙기면서 행복하게 살고 자식들 서울로 보내서 좋은 교육 시키고 그래서 그 가족들이 출세하고 인쇄소는 시세를 따라 재테크해서 더 크게 좋은 재산으로 불리고 그리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그랬다면 증손녀가 지금 40만원짜리 단칸방에 살지 않아도 되지요. 분명히 현세 상을 여러 배 받는다 했는데 못 받았잖아요. 이건 뭘로 설명합니까? 목사님, 이분 가족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건 아니잖아요. 천만의 말씀. 식민지 조선에 살고 있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습니까? 독립되어서 자유와 해방 속에서 당당한 인권을 가지고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독립을 위한 싸움은요,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바치는 것과 조금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집은 현세에 아무 상을 받지를 못했다. 이걸 뭘로 설명할 것입니까? 이분뿐만이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인생 전체를 불태웠는데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들까지 힘들어지는 경우는 이 나라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단편 역사 소설인데 이토 히로부미 안중근을 쏟아 라는 역사소설이 있습니다. 안중근 열사의 아들 안중생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안중근 열사가 1909년 10월 26일에 민족의 원수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저격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열사의 가문은 일제의 핍박을 받아서 가문 전체가 거의 멸문지하에 이르게 될 정도로 고통을 당합니다. 이를 견디다 못해 그의 아들 안중생이 정확하게 아버지가 이또를 쓴 지 30년 지난 1939년 10월 16일에 이또 히로부미의 아들 이또 히로꾸니에게 공식 사죄를 합니다. 당시 일본 신문은 이를 대서특필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테러리스트 안중근의 아들이 아비 대신에 용서를 구하다. 그 후에 그는 조선 총독의 양아들이 되고 나중에 남작의 칭호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호부견자, 호랑이 아들의 개 같은 자식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안중생 개인의 경험에서 독립군 후손이 가진 인생의 뒷그림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영웅 아버지를 둔 덕분에 그 어떤 평화도 행복도 맛보지 못한 지극히 평범한 남자. 그가 평생을 일제히 탄압과 감시 속에 힘겹게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을 그려내요. 소설은 그러면서 영웅의 아들, 영웅의 가족을 우리 민족이 어떻게 대했는지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꼬집습니다. 영웅의 아들은 일제라는 광야에 홀로 내던져져 시달리는 인생을 살아야 했다. 이때 조국은 과연 영웅의 아들을 위해 무엇을 해주었는가? 조국은 이 영웅의 아들에게 어떤 돌봄과 보호를 제공해 주었는가? 여러분, 이것은 정의의 문제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정의는 사랑의 다른 표현이에요. 사람은 가난한 사람도 사랑하고 부자도 사랑해야 돼요. 하지만 부자는 내가 살피지 않아도 살 수 있으되 가난한 자는 내가 살피고 돌봐주지 않으면 사랑구실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들을 더 살펴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것을 정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를 나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라고 자기 선포를 하시기까지 했어요. 뭐냐? 정의예요. 정의는 악한 사람 잡아서 벌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정의는 더 크게는 세상에 있어야 될 균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의인과 그 가족이 행한 의 때문에 그는 잠시 세상에서 고초를 당한다. 하지만 결국은 상을 받고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세상에 있어야 될 균형입니다. 이 균형이 회복되는 것이 정의입니다. 물론 의인은 그 일을 할 때 상받고 보상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를 둘러싸고 있는 공동체는 이 사람의 이 의의를 잊어버리거나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세상은 이거 다 잊어도 천국에 가면 이 정의가 회복된다. 예수님의 부활이 정의를 회복했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이 그때 집대성해서 예수님의 인생의 허리를 꺾어버렸잖아요. 악이 승리한 것 같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선이 승리했다는 걸 보여주시고 정의가 회복됐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천국에 가면 바로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안중근 열사 같은 분에게 말씀한다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너는 내가 굶을 때 먹을 것도 없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네가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게 마지막 때 천국에 갔을 때 일이기만 할까요? 아니지요. 교회가 지금 이 현실에서 바로 천국에 일어나야 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둘째로 저 천국에서의 일이 바로 지금 여기서 일어나도록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헌신한 사람들, 상 주고 돌보고 챙겨주라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것 하기 위해서 세상에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위에 핍박받고 희생당한 사람들 배려하고 살피고 돌보라는 거죠. 그것은 정의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전혀 새롭고 소중한 다른 표현이다. 내가 천국의 장을 너희에게 열어 보여주었으니 너희는 이 현실에서도 저 천국의 사건이 그대로 일어나게 하여라. 세상은 불의해서 못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앞장서서 천국에서 일어날 그 사건 바로 지금 여기서 일어나게 해라. 명령입니다. 독일은 불과 90년 전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추악하고도 잔인했던 나라였습니다. 히틀러의 나치즘으로 무장해서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고 유대인들을 무려 600만 명을 가스실로 보내서 학살을 했어요. 서울 시민들의 4분의 3을 학살을 해서 죽였어요. 그랬던 독일이 오늘날 90년 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나라가 되었어요. 공식적 기관을 통해서 어느 나라를 가장 존경하냐고 말하면은 2018년 이후로 독일은 1등 자리를 빼앗긴 적이 없어요. 베를린에 가면은 브란덴부르크라는 광장이 있는데 이 광장으로부터 뻗어나온 시 전체가 독일의 거대한 참회록입니다. 당시 유대인 학살의 실상을 본인들이 직접 스스로 나서서 알리고 그것을 참회하는 기념물로 가득 차 있어요. 우익 파시즘이라는 나치즘이 얼마나 국가 권력의 이름으로 인간을 고통스럽게 했고 바로 우리가 그 죄인이었는지를 스스로 낱낱이 고백하고 자백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정의가 회복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주도해서 했냐? 2차 대전 후에 독일 교회가 이 일을 주도해서 했습니다. 시민들을 계몽하고 정치권을 움직여서 이 일을 했습니다. 천국에서 일어날 일을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네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마지막 순간 믿으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 계속 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양으로 살고 싶지만 세상은 양으로 사는 것을 허락지 않아. 그래서 1위가 되고 싶고 표범이 되고 싶고 사자가 되고 싶은 유혹을 받지요? 아니에요. 그 사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신으로 망하는 사람이에요. 망대를 세우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는지 계산하고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양으로 시작했으면 양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 계속 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의를 행한 자들이 상받게 하는 일, 천국에서 일어날 바로 그 신성한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하여서 정의가 회복되게 하는 일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힘을 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또한 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 세상에 누가 관심 갖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시선은 바로 거기에 가 계시며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 결코 상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이 일들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세상에 잃어버린 정의가 회복되게 하는 일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상에 영원히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